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오후 약 50분간 진행된 두 정상의 전화통화는 지난 7일 화상정상회담 이후 23일 만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과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측에 두 강대국은 이제 외교 또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억제력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갈림길에 직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추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외교 담당 보좌관도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은 상대 측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양국 관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추가 제재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며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네 번째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나흐만 애쉬 이스라엘 보건부국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하루 단위로 면밀히 주시해 이후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세바 메디컬 센터는 오늘부터 심장 이식 환자들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네 번째 백신 접종을 승인한 나라가 됐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자국민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 극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전략은 명백하다며 더 커진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커진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인구 950만 명 가운데 3분의 2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으며 약 420만 명은 백신을 3회 접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 정권이 이발소의 면도 또는 수염을 다듬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는 탈레반 권선징악부가 이번 주 공표한 관련 지침을 탈레반 관리로부터 입수했지만 진위 여부는 아직 고위 지도부로부터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묻는 VOA 질의에 반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지침에 대해 아직 정보를 취합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지침은 셰이크 모하마드 할리드 권선징악부 장관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지침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과 하디스의 구절을 인용해 수염을 기르는 것은 선지자 무하마드가 직접 신도들에게 요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교학자들 사이에서도 면도를 하거나 수염을 다듬는 행위는 만장일치로 금기시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뿐 아니라 이슬람 규율인 샤리아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내 모든 이발소 종사자들은 고객들에게 이발을 제공할 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 등의 기초에 이 같은 금기를 유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탈레반 정권은 첫 집권기였던 1996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아프간 주민의 면도 또는 수염을 다듬는 행위를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여성 펑크록 밴드인 푸시 라이엇 일원을 포함해 언론인 등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어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푸시 라이엇의 일원인 나데즈다 톨로코니코바 씨 외에 언론인과 미술 수집가 등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톨로코니코바 씨는 지난 2012년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모스크바에 소재한 러시아 정교회 성당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성역 공연을 펼쳐 2년 가까이 수감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북한과의 협의로 상황이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2021년에 미국 정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적은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고질적인 식량난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모든 지역 눈 또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5도, 바다의 물결 동해는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관계 등 2021년 한반도 정세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코로나, 봉쇄, 정체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코로나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 외부와 단절된 채로 한 해를 보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북한과의 관여를 위한 기대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관리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에게 2021년 한반도 정세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제시된 단어는 코비드와 함께 자기 고립, 국경 봉쇄, 폐쇄, 봉쇄 등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올해도 국경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스스로 고립하기를 택한 북한 상황을 꼬집은 것입니다.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팬데믹 대응이 수년간의 제재와 외부의 정책이 이룬 것보다 더욱 포괄적인 고립을 스스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전 대사는 2022년에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기 고립에서 벗어나려 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전 주한미국 부대사도 북한의 국경 봉쇄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며 북한이 외부의 모든 관여 시도를 거부하며 외교적 돌벽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정책자문관은 북한 정권이 올해 외부적으로는 국경을 폐쇄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통제와 억압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김 전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국경 봉쇄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활동을 무기한 멈추게 했다면서 올해 북한은 많은 것이 얼어붙은 채 전면적 폐쇄 상태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코비드와 봉쇄는 계속해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에 큰 어려움을 줬으며 다시 중국을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김현호 부소장도 코비드를 올해 미북 관계를 규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스스로 고립을 택하고 외부 세계와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거부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정치적 여유와 공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김 부소장은 코로나 사태를 해소할 획기적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의 예방을 이유로 장마당, 국경, 교통, 통신, 외부 정보 유입 등을 통제했다며 코로나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체, 정지, 현상 유지 등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올해 미북 관계를 나타내는 키워드도 많았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양측은 상대방에게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원하면서 어느 쪽도 상대방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도록 강요할 능력이나 의지도 없었다고 미북 관계의 정체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한국 정부는 2021년 남북 대화와 미북 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으나 협상은 정지됐고 김정은 집권 이후 일부 경제 진전과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북한 정권은 팬데믹 국경 봉쇄와 함께 권위주의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단속하는 등 북한 사회를 정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대행은 2021년 한반도 정세를 가사 상태로 표현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죽지는 않았으며 코로나 등 여러 요인으로 활동이 정지되거나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손튼 전 대행은 이런 가사 상태가 2022년 미래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주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깨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소장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올해 미북 관계는 변화 없이 현상 유지라며 두 지도자 모두 코로나 등 국내 현안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라는 키워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올해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북한 주민의 안위보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했으며 미한동맹 분열을 모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은 키워드도 나왔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북한이 일방적인 군축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것 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순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다른 동맹국들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구상으로 추파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지만 그건 역시 순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전략적 인내를 키워드로 제시한 민간단체 외교정책 포커스 존 페퍼 소장은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시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투자할 관심이나 정치적 자산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가 오래 잊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과 인플레이션, 경제, 중국 등 다른 사안으로 인해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다룰 정치적 여유가 없었다는 건데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량 살상무기 이전 등을 하지 않는 한 워싱턴은 이 문제를 관리하는 데 만족할 것이지만 이는 큰 실수라고 카지아니스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백 투 더 퓨처, 즉 회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코로나를 명분으로 이를 관람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역설적이게 2021년 키워드로 희망을 꼽았습니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 비핵화, 남북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우리는 희망으로 북한과 관여하는 노력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어떤 압력이나 전략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새 회기를 시작한 올해 미국 의회에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크게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반도 사안에서 초당적 목소리를 내는 의회에서 올해는 한국전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선거를 치르고 올해 새롭게 시작한 117대 미 의회의 관심은 주로 국내 현안에 쏠려 있었습니다. 의회 내 논의를 장악한 대외 현안은 무엇보다 중국이었고 러시아와 이란도 우선순위에 올려진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까지 터지며 북한 문제는 계속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상하원 외교군사위원회가 한반도를 주제로 올해 개최한 전체 청문회는 연례안보와 인준청문회를 제외하곤 지난 1월 존 루드 국방부 정책차관이 출석한 하원 군사위 청문회가 유일했습니다. 116대 회기 첫 해인 지난 2019년 미북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과 전략을 재점검하기 위한 전체 청문회가 상하원 외교군사위원회에서 각각 최소 한 차례씩 열렸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올해 최종 의결된 의회의 한반도 관련 안건도 전체 12건 중 한 건으로 하원의 미북 이상가족 상봉 결의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한반도 안건 12건 중 4건이 처리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회가 매년 의결하는 국방수권 법안에도 과거에는 한반도 문제를 특정한 조항이 최소 1개씩 포함됐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없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상원이 양분된 상황에서 새 회기를 시작한 의회의 올해 우선순위는 상반기에는 국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에 집중됐고 하반기에는 각종 예산안과 인준안 처리, 부채 한도 조정에 쏠려 있었습니다. It's a busy day for the Senate. So let me break down each of these items in some detail. 이런 상황에서도 상반기 의회 산하기구가 개최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와 하반기 불거진 한국전쟁 종전선언 논의는 올해 이목을 끈 의회 내 주요 움직임으로 꼽힙니다.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지난 4월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주도해 이목을 끈 의원은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입니다. I believe then and I believe now. 인권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이 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당시 청문회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추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내년에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 의원들과 찬반이 엇갈린 것도 올해 이목을 끈 사안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안 지지에 서명했고 이 가운데 20여 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 서한이 발송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초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 영김 하원 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올해 한반도 사안에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의원은 초선인 영김 의원입니다. 올해 하원에 입성한 한국계 김 의원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관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미한 첫 정상회담 후 한 화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의회 기류와 관련해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의 초당적인 의회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올해 찬반 의견이 양분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내년에도 일부 한반도 안보 현안을 두고 의회 내 이견이 발생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북한과의 협의로 상황이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이 전제 조건을 철회하고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며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합의된 문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대화 제기의 입구로서의 상징적 수준의 정치적 선언을 추진해온 만큼 기존 정전체제에 법적 영향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의 위상, 그리고 미한연합훈련의 필요성을 놓고 북한에게 논란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문안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한 간 정치적 수준의 문안 합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성사되기까지 어려운 과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재 완화라든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이런 부분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한미 간의 문구 협의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반대라든가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모호해서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기동 박사 등은 최근 발표한 종전선언 관련 보고서에서 종전선언 핵심 당사국인 미한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북한의 동의와 참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 간 문안 합의는 됐지만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는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종전선언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종전선언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원공 교수는 현재로선 북한을 종전선언 협의의 장으로 유인할 만한 요소를 찾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만나게 될 경우 의제를 종전선언에 한정짓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미 없는 종전선언을 들으러 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역시 북한이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제재 해제와 관련된 것들. 그 내용들을 물론 뭐 미국이 협상을 시작해야 북한한테 보다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주 큰 프레임 정도의 얘기들은 좀 한국이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그나마 북한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올 북한의 내년도 대외정책 방향에 따라 종전선언이 탄력을 받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대남, 대미, 국방 등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토의를 진행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어 30일 4일차 회의에서 결정서 초안을 최종 심의한다고 밝힌 만큼 여기서 채택된 당의 대미, 대남 국방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자력갱생 기조 위에서 미국과 한국의 조건부 대화를 압박하는 기존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습니다.
지금 상황은 급격한 노선 변경이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력갱생에서 버티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즉 조건부 대화론을 제기하는 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첩첩산중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남 대미 비난을 하면서 입장 변화를 더 촉구하는, 한미가 입장을 바꾸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쪽에 방점을 더 둘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조 박사는 또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문안 조정 과정에서 미중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종전선언 주체를 미국과 남북한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로 제시한 만큼 경우에 따라선 북한만 설득하면 된다는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며 중국에겐 제약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2021년에 미국 정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적은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 노력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제재를 집행하는 미 법무부는 민사와 형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개인과 기관들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실상 독자 제재인 이 조치를 통해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러시아인 드미트리 유리비치 수하 등 개인과 북한 중앙검찰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등 기관들이 새로운 제재 대상자가 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인권의 날이었는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제재 대상자들이 인권유린 가해자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날 대북 제재 조치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이래로 적게는 연 4회, 최대 12회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해인 올해는 단 한 번의 제재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적은 제재 조치가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 면에선 이날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기관의 수가 9개로 적지 않았고 3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겨냥한 제재가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재무부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니카라과 등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관심을 덜 받았던 나라들에 대한 제재를 더 많이 한 점을 들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지정을 유보하는 이유를 추정하지 않겠지만 그 이유가 정치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조치 유보로 인해 자금 세탁과 확산, 무기 거래, 사이버 범죄, 인권 유린 등에 연루된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104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104조는 대북 제재 위반자들을 미국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증거가 넘쳐나고 중국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된 재무부의 제재 지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생화학 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제재 부과에 적극 나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제재 이행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장으로 향하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Look, we already have a sanctions regime in place. We just need to be more serious about the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인 1718 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제재 위반자들을 단속해야 하고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제재 조치가 적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기관 등을 통해 민사와 형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온 최근 몇 년의 활동을 이어간 겁니다. 법무부는 올해 북한 해커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에 대한 형사 기소 사실을 공개하고 싱가포르 사업가 거기생을 기소하며 지명수배했습니다. 또 3월에는 대북 제재 위반과 돈 세탁 등의 혐의를 받던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신병을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인도받아 미국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밖에 불법으로 유류를 운반하던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해서도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고 북한의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 업체와는 101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있어 다른 부처들보다 자유롭고 이에 따라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증거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도 많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올해도 계속되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전략적 경쟁이 이념과 체제 경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길은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VOA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중 갈등 고조 속 한층 복잡해진 북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 재임 중 중국이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첨예한 미중 경쟁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That's not going to happen on my watch.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grow and expand.
같은 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를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경쟁, 협력, 대립 의지를 밝히면서도 공통분모는 힘의 위치에서 중국과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ina is the only country with the economic, diplomatic,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주최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첫 대면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중국에 보낸 겁니다. 지난 6월 미국 주도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도 중국을 겨냥한 자리였고 G7 정상들은 중국을 향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 탄압 중단과 홍콩의 자치권 보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나토 정상들도 과거 주로 러시아에 맞춰졌던 정상회의의 초점을 이번에는 중국으로 이동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내정 간섭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무더기로 수출 통제 대상에 연달아 추가하고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을 근거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무더기로 제재하자 보복제를 가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이른바 반외국 제재법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미중 간 상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각종 맞대응 조치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11월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3시간 반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 주석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와 협력 의지를 강조해 회담 후 일각에선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열린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6일 미국은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 발표했고 양국 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대량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 등을 고려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어떠한 외교적 혹은 공식적인 대표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110여 개 나라를 초청해 주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까지 열리자 중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강하게 비난하는 등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념과 체제 경쟁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미중 갈등 속 올해 북한과 중국은 여러 국제 문제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줄곧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공개된 시진핑 주석과 주고받은 구두 친서에서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고 시 주석 역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북한 문제는 양국 간 협력 분야로 꼽고 있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해 두 나라의 실질적인 대북 협력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중 대립으로 효과적인 대북 제재 체제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등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8일 VOA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광범위한 긴장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중 두 나라가 여전히 한반도 군사충돌 방지를 원하고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비핵화를 지지하는 등 어느 정도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양국 간 긴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협력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or the US and China to cooperate on North Korea.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중 간 대북 협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은 더 넓은 운신의 폭을 갖고 미국의 압박에도 더 잘 견딜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은 28일 VOA에 올해 북한과의 외교에서 미중 간 긴장은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며 이유는 북한이 외부 세계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진전을 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면 미중 간 긴장은 이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북한과의 관여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미중 긴장이 북한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미중 긴장 상태가 계속되거나 악화한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도 진전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미중 갈등은 한반도 문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nymor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점과 관계는 미국,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목표도 다르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라고 가정한 전략에 기초하는 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고 중국은 내년에도 북한이 도발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원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이런 입장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내드린 기획 보도, 오늘 순서를 끝으로 마칩니다.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고질적인 식량난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 내 식량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2021년 한 해 내내 이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올해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을 지난해 440만 톤보다 29만 톤 증가한 469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기상 여건과 비료 수급 상황, 위성 영상 등을 토대로 북한이 올해 쌀 216만 톤, 옥수수 159만 톤, 감자와 고구마 57만 톤, 밀보리 16만 톤, 콩 19만 톤 등을 수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2년째 폐쇄된 가운데 지난해보다 곡물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자연재해를 겪지 않았고 벼가 여무는 8월 일사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어도 북한의 연간 평균 곡물 수요량인 50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올해 곡물 생산량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메우면서 식량 불안정 상황을 개선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어렵게 만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북한 당국의 장기화한 국경 봉쇄 조치입니다. 국경 봉쇄가 필수 농자재 등 확보에 차질을 빚고 외부 식량 지원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김관우 연구원은 BOA와 인터뷰에서 이 점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올 한 해 내내 계속됐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이달 초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4개 나라에 포함시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북한이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곡물량을 106만 3천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도 국제 식량 안보 평가 2021-2031 보고서에서 전체 북한 주민의 63%에 해당하는 1,630만 명이 올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100만 명 증가한 수준입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가 내놓은 12월 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21-2022 양곡 연도 쌀 생산량은 도정 후 기준 136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3만 8천 톤 감소했습니다. 농무부는 북한을 내년도 쌀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19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이 올해 최악의 식량난을 맞았다는 신호는 지난 여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전시 비축미를 긴급 방출한 데서도 감지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BOA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전시 비축미를 푼 것은 곡물 부족 사태가 악화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수확량이나 식량 수입 문제보다 더 큰 우려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라며 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 사장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식량에 대한 접근은 심각한 문제라며 가장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가 올해 기아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새 사상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 내 일부 시설은 일시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코로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코로나 감염도 최근 일주일 동안 467명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일 주한미군 사령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1일에서 27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457명과 해외 입국자 10명 등 총 46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 내 미군 기지에서 확진된 인원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 등 지정 시설에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어떠한 위협이나 적들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병력 보호를 위한 신중한 예방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매주 화요일 한 차례 주간 코로나 집계 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상 백신 접종 여부와 변이, 신원, 특정 병력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성조진은 29일 최근 일주일간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 467명은 지난해 3월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주한미군 사령부가 공개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세스 그레이브스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 사령관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확진자 급증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험프리스 기지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동두천 소재 캠프 KC에서 발생한 기존 최다인 58명에서 8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그레이브스 사령관은 험프리스에서 몇 명이 확진됐는지 구체적인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확인된 감염자 수가 이 기지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군 확진이 급증한 것은 지난 15일 한국에서 1일 확진자가 약 8,000명에 달한 이후입니다. 리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성조지에 보낸 이메일에서 각 부대는 확진으로 인한 위험성을 분석하고 준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대변인은 병력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면서 주한미군은 장병들에게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맞도록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터스 대변인은 지난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한미군 근무자의 약 90%가 코로나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조진은 확진자가 급증한 험프리스 기지 내 일부 미국 정부 사무실과 식당이 일시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원우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미국 내 탈북민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함과 새로운 한 해를 맞는 남다른 소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장양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09년 탈북해 같은 해 한국에 도착하고 2015년 미국에 유학 온 30대 탈북민 김두현 씨에게 2021년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진짜 저희 가족에게 지연이하고 저의 어떤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지연이도 그렇고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저희 둘 다. 근데 올해처럼 그렇게 큰 성취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 많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미국에 와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희가. 뭐 공부를 좀 시작하고 나서 애들이 생겼고 또 그 애들을 보면서 뭐 어느 한 사람 공부하는 것을 뭐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미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며 탈북민 아내인 김지연 씨와 함께 육아를 병행하며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김두현 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에 계신 부모와 가족을 위한 지원도 거른 적 없었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대학 등록금 내기 힘들는데 거기다 더해서 북한에 계신 부모님들한테도 돈을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가 그 학비도 내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김두현 씨는 북한에서 살 때도 이 정도로 몸과 마음이 고생해본 적은 없었을 만큼 힘들었지만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사는 동안 사실 북한에서보다 더 고생을 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데 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북한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드디어 끝냈고 두 사람 다 건강하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고 그동안 또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30대 탈북민 부부인 김두현 씨와 김지연 씨는 각각 정치학과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에서 꾸준히 이어왔던 공부였지만 미국에서 마친 학업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다른 이유는 응원과 지원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 씨는 가족 모두 성탄절을 앞두고 고마운 분들에게 카드를 쓰며 여느 때와 다른 여유 있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이 단체의 소셜미디어를 관리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김 씨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2008년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30대 탈북민 조진혜 씨는 타주에서 생활을 접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한 지도 벌써 4년. 그동안 대학가와 교회 등에서 북한 인권 강의를 이어왔다는 조 씨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2년 전 선교사 파송을 받은 조 씨는 미주 지역 선교사에서 지역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가 된 것이 올해의 의미가 깊은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생명의 빚을 진 자죠. 왜냐하면 부족한 저희 가족을 중국에서 북한에서 살려주셔서 미국까지 데려오신 우리 윤열 목사님, 제가 이제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작년 6월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탈북자로서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북한이 열리면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제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게 제 최종적인 목표고요.
연말을 앞두고 조지아주에 남은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볼 계획이라는 조진혜 씨는 미국에 난민으로 온 지 10년이 넘었다며 소감을 나눕니다.
21살에 제가 미국 땅에 왔거든요. 근데 저는 34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하는 생각. DC를 이사 와서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니고 지나가다가도 옛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느꼈던 게 이런 걸 보고 터가 닦였다라고 얘기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런 장소들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문득문득 미국 처음 와서 힘들게 정착하면서 일하면서 지나갔던 것들 신기해가지고 내가 진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네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제 쳐다보던 곳곳들이 이제는 추억이 있는 곳이 되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또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게 전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지난 11월 말 미 서부에 정착한 20대 탈북민 청년은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1년 10개월 기다림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탈북한 이 청년은 VOA에 미국의 연말 풍경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미국 땅에 도착한 것이 꿈만 같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미국에서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고 싶고 이를 위해 새해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계획을 말했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는 평양요리사 출신 탈북민 박명남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대한 원래 이코노믹이니까 회사들에서 나와서 대학들 나와서 뭐 인터뷰도 하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했다 그러더라고. 어제가 애 생일이었는데 애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 말 들으니까 모든 게 다 내려가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 크니까 고맙다고.
미국에 정착한 지 20년이 된다는 박명남 씨는 올해 특별한 송년 행사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서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의 초청으로 오랜만에 탈북민들을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흩어져 살고 또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 한번 만들어주니까 그때 한번 얼굴을 보는 거죠. 그때는 만나야 뭘 하려고 어떻게 지냈는지 애들은 어떻게 컸는지 이것저것 얘기 나누면 반갑지 뭐 친척 있어요 뭐 형제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면 반갑지.
로베르토 홍 변호사가 이끄는 민간단체 재미 탈북자 지원단체는 지난 18일 연례 행사인 탈북민 송년의 밤을 열어 10여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안부를 묻고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이날 초대된 탈북민들은 한 목소리로 올해 모임이 지금까지 행사 중 가장 특별하고 고마웠다고 소감을 밝힙니다. 행사를 마련한 한인 변호사 로베르토 홍 씨가 그간 암 투병으로 쇠약해진 상황에서 마련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10년이 넘었죠. 매해 이렇게 연말이면 이런 식사 자리도 만들고 합의를 털어가지고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좀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비용이 비싸잖아요. 한번 그런 데 가려면 뭐 애들랑 데리고 가려면 보통 나는데 그거 항상 조직해 주시고 누구네 집에 무슨 있으면 항상 다해서 그럴 때
갑작스런 투병 소식에 놀랐고 이런 상황에서도 탈북민들을 챙기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군면도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 경제도 안 좋지 뭐 코로나도 있지 이것저것 이제 잘 몸 특히 건강에 그런 상황인데 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뭐 좀 탈북들은 크고 미안하고 좀 감동 많이 받는 거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제임스 일리 씨도 행사에 초대를 받고 온정을 느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사람 아주 수수하고요. 뭐 격식 무슨 뭐 이런 뭐 옷차림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쓴 사람이에요. 그 뭐 한 10년도 남았는지 그냥 털털털 끌고 다니고 그냥 바지도 그 뭐 집에서 잠옷 바지인지 뭐 죽은 바지인지 뭐 그런 바지 입고 다니고 아 사람이 어쨌든 너무 텁텁하고 너무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완전 반쪽이 됐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집에 다 끝나서 낫대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북한 사람들 보고 싶어서 이거 연마 모임 하자 해서 뭐 이렇게 기념품들 그다음에 뭐 선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야 정말 사람 눈물 나. 9개월 동안, 자기 말로는 9개월 동안 일 못했대요. 그 속에서 우유도 먹고 싶다고 돈 들여서 식당 예약했지, 선물들, 뭐, 기념품들 이런 걸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왔다고 또 무슨 뭐 100불씩, 200불씩 또 집어주지. 그러더라고요.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변호사의 암 투병 소식에 마음이 아프고, 한결같은 그의 관심과 애정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지난해 VOA의 TV 프로그램 나의 아메리카 2편에 나누면 채워지는 것들에 출연해 한인사회와 탈북민을 초청한 자리에서 탈북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인 홍 씨는 2007년부터 민간단체를 이끌며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탈북민 망명 문제, 탈북민 사업 강연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런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느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북한에 둔 가족과 나누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낸 상황에서 불경기를 타지 않는 전기기술자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제임스 리 씨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희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뭐 친척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북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았다가 기회라도 열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브로커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북한에 계신 어머니와 형의 안부를 묻지 못해 답답하다는 리 씨는 가족과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 올 한 해 주목받은 경제 사회 분야 뉴스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 운하 소유권이 미국 정부에서 파나마 공화국 정부로 이양됩니다. 파나마는 북미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해 남미의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북미 대륙을 육지로 연결하고 있는 좁고 잘록한 땅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최단거리로 잇는 총 82km 길이의 파나마 운하 사업은 1880년 프랑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건설을 마무리 지은 프랑스인 페르디낭 마리 드 레셉스에 의해 계획됐지만 공사 시작 이후 9년 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1904년 운하 건설에 착공했으며 10년이 걸려서 1914년에 운하를 완공했습니다. 1999년 운하 소유권이 파나마 정부로 이양되기 전까지 미국이 85년 동안 관리 운영했습니다. 운하 건설 이전 파나마는 콜롬비아 국가 영토에 속해 있었으나 미국의 지원을 받고 1903년 11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 이후 미국은 파나마와 헤이비누 바리아 조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운하의 건설,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파나마는 미국이 운하 지역에서 영토를 일정 기간 통치할 수 있는 조차권도 양도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서 파나마 정부의 운하 관리권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77년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오마르 토리호스 파나마 대통령 간의 운하 소유권 이전을 합의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이전 작업을 통해 1999년 12월 31일 운하 소유권은 파나마로 넘겨집니다. 1946년 12월 31일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적대적 행위가 종료된다고 선언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 포고령 2714호에 서명하며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남긴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진행됐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같은 해 9월에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포고령이 나온 시점까지도 교전 당사국들은 전쟁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전후 처리 문제를 다루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도 포고령에서 전쟁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종전이 아닌 적대 행위의 종료를 선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650,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